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고난 주간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화목제물, 프로피테이션,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에 빠질 인간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을 행복하게 보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리시려고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온 종교.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주도권을 사랑의 주도권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저 방황하다가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 그게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더 좋은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 너희에게 이러한 미래가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해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갭이 커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전능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인간을 보면 우리 인간은 움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본질 자체가 거룩이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속에 빠지고 싶은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두렵고 떨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놨다. 자 나한테 와라 해도 인간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그래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고 너 나와 함께 영원토록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와 사람 사이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 다시 말해서 죄의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피리추얼 블라인드 완전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덮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죄의 장벽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게 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그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대상, 바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서 죄를 없애버렸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 죄의 장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취한 행동이 인간에게 화목제물을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어떠한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다 보았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오늘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시작되죠. 유월절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 6시, 한국 시간으로는 12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9시에 숨을 거두셨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때 지금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인류의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세대까지 그들의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도다. 이 속죄의 제사에는 항상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죄가 그냥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 항상 죄악이 생각납니다. 자기의 명령을 어리고 죄악대로 살아간 썩은 인간을 생각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을 지옥에 당장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화목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양이나 또는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다 살을 발라가지고 번제로 태우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 자기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입니다.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고,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이게 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을 영원한 형벌 속에 죄악 속에 빠뜨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열납하셨다. 그리고 그 죄의 값에 대해서 만족하셨다. 너희들이 지은 그 죄값은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음을 지고 고통스럽게 죄의 값을 희생하며 속죄의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열납하노라. 이제 나는 내 아들의 피를 보면서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을 받아주고 너희를 용서한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화목제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서 열납하셨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 맨 앞부분에는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휘장 그 건너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 그 다음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이렇게 넓은 성전 안을 성소라고 했어요. 거기에 분향단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 준비를 다 하고 대제사장만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제사복을 입고 이 소매에는 방울을 달고 허리에는 밧줄을 묶었어요. 제사를 집전하면서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 행위를 하면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서 이 성소 밖에 있는 휘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때때로 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그 제물을 잘못 들여가지고 희생제물이 열납되지 않거나 또 실수를 하게 되면 법대로 하지 않냐면 제사장이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 제사장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휘장 밖에서 밧줄을 방울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냐면 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치셨나 보다 해가지고 밧줄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제사장을 끌어내렸어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대제사장의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희생 제물을 열납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화목제물,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룩한 화목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열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좋다. 아바 아버지라고 불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친밀하게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재롱도 부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롱도 부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 제물입니다. 이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역시 같은 주님을 믿는 자는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말한 대로 십자가의 위아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다시 한번 내 주변 사람들과 껄끄러웠던 사람들과 원수의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주 안에서 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선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죄악 덩어리인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화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의 말입니다. 우리는 또 자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관계를 다 끝내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가까이 가면서 자연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그 다툼들을 다 끝내고 심판, 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면도 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주시고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간구하는 소망도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인지요.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